어린 시절 야구선수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꿈의 고장. 한 노년의 의사는 젊은 시절 인생의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는 착각 때문에 그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년의 의사는 그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때 자신이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지금 의사로서의 직업을 가지지 못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문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89년에 개봉한 필 알덴 로빈슨 감독의 영화 꿈의 고장, 필드 오브 드림스입니다. 이 영화는 야구 영화로 야구와 꿈을 함께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인데요. 개봉 당시 야구를 좋아하는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주연을 맡았는데요. 영화 꿈의 고장, 필드 오브 드림스,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레이 킨셀라의 아버지 존 킨셀라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입니다. 시카고에 정착하자마자 레이의 아버지는 야구선수 화이트삭스 팀에게 푹 빠졌는데요. 1919년 승부 조작 혐의로 8명의 선수들이 비난을 받으면서 월드시리즈에서 패배하자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 후 1, 2년간 마이너리그에서도 뛰었는데 빛을 보지 못했는데요. 레이의 아버지는 1935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사해 1938년에 결혼하셨습니다. 레이가 태어난 1952년에는 해군 창고에서 일하고 계셨는데요. 3살 때 어머니를 잃은 레이를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키우셨죠. 자장가를 불러주는 대신 아버지는 레이에게 유명한 야구선수 베이브 루스를 비롯해 루게릭과 맨발의 조 잭슨의 일대기를 들려주셨죠. 아버지가 양키 편이면 레이는 경쟁팀인 다저스를 응원하곤 했는데요. 레이가 집에서 먼 대학이 지나가자 아버지는 화가 나셨습니다. 레이는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음악도 배우고 또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아내 애니를 만나게 됐어요. 애니는 미국 아이오와 출신으로 대학 졸업 후 중서부로 이사해 레이는 애니 가족과 오후 늦게까지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74년 6월 레이는 애니와 결혼을 했고 아버지는 그해 가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태어난 사랑스런 딸 캐린. 애니가 뜻밖의 농장을 사자는 제안에 36살이 된 레이는 가족과 야구, 또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게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밭에서 일하면서 어떤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옥수수 밭에 야구장을 만들면 그가 온다는 신의 계시였는데요. 레이가 야구장을 짓자 주위의 시선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의 우상이었던 맨발의 조와 1919년 시카고 블랙독스의 선수들이 야구장으로 나타나고 레이의 꿈은 점차 현실화되기 시작하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제임스 호너의 The Cornfield, 옥수수 밭이었습니다. 영화 꿈의 구장에서 들려드렸고요. 영화 꿈의 구장은 얼핏 엉성한 가상세계를 담은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지만 야구를 소재로 한 대표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5년 뉴욕 자이언츠 소속으로 단 한 경기에 나서 정해진 수비수를 대신하는 대수비로 1이닝만 뛴 실존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라이트 그레이엄인데요. 영화의 원작 소설인 맨발의 조를 쓴 작가 킨셀라는 자료를 수집하다가 우연히 야구 백과사전에서 타석 없이 1, 2닝 수비만 기록한 특이한 선수를 발견하고 이 선수의 사연을 소설에 넣기로 마음먹게 되죠. 킨셀라는 실제 그레이엄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던 마을에 찾아갔고요. 주민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취재하던 중에 그레이엄이 은퇴 후 지역에서 의사로 봉사활동을 펼치는데 여생을 쏟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까지 소설에 녹여내게 되죠. 그러면서 영화에서 그대로 반영됐는데요. 영화는 메이저리그의 황금기와 전설에 대한 향수를 다양한 방식으로 곱씹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구에 대한 미국인들의 애정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 문화 전문가 빌 브라이스는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메이저리그는 미국의 심리세계를 지배하는 스포츠 이상의 존재였고 월드시리즈는 1년에 한 번씩 온 국민이 스포츠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되는 시기였을 만큼 그 인기가 절대적이었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여전히 메이저리그의 입지가 꽤 굳건하던 시기에 개봉된 영화 꿈의 구장은 그 자체로 흥행에 성공한 건 물론이고요. 영화 촬영지도 연간 1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대 간의 추억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풀어간 영화가 현실에서 서로 추억을 공유하는 물리적인 매개까지 창출했다는 게 환상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영화는 제작 의도로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취를 남겼다고 볼 수 있겠죠.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Deciding to build a field, 구장을 짓기로 결정하다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은 야구 영화 전문배우로 불리는 케빈 코스트너의 역할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영화가 캐스팅 작업에 돌입하던 시점에 이미 코스트너는 19번째 남자라는 야구 소재의 영화로 주목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작진은 코스트너를 일부러라도 찾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뷔작 흥행에 실패한 신인 감독에게 스타 배우인 코스트너가 먼저 출연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케빈 코스트너는 2년 연속 야구 영화에 등장하면서 연타석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훗날 사랑을 위하여까지 출연하면서 이른바 코스트너의 야구 영화 3종 세트가 완성됐죠. 케빈 코스트너는 그가 가진 스포츠적인 재능과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을 영화 내내 편안한 연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 알덴 로빈슨 감독은 1950년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 롱비치 출생으로 1987년 패트릭 댐시 주연의 코미디 영화 인 더 무드로 데뷔했습니다. 1989년 꿈의 구장의 각색과 감독을 맡아서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에 지명되면서 이름이 알려졌고요. 1992년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스니커즈에서도 공동 각본과 감독을 맡았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필름에 있어서도 재능을 보이면서 1992년에는 소말리아의 난민 구호센터에서의 구호 경험을 살려서 ABC TV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나이트라인에서 소말리아 특집의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에는 사라예보 스프링이란 다큐멘터리 필름 제작으로 미국 텔레비전계 최고의 상인 에미상을 수상했고요. 인기 TV 시리즈 밴드 오브 브라더스, 벤 애플렉 주연의 영화 Some of All Fears를 감독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Shoeless Joe, 맨발의 조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실제 모델로 하고 있는 인물과 당시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영화에서 맨발의 조로 등장하는 조 잭슨은 메이저리그 팬들에게는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잭슨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강타자로 야구팬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 베이브 루스가 타격의 모델로 삼은 전설적인 강타자입니다. 1919년 블랙삭스 스캔들로 야구계에서 영구 추방된 전설의 선수인데요. 블랙삭스 스캔들은 구단주의 부당한 처우에 시달리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1919년 월드시리즈에서 도박꾼들의 청탁을 받고 일부러 경기를 내준 실제 승부 조작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파문이 커지면서 8명의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영구 제명됐는데요. 이 중에 맨발의 조로 불린 조 잭슨은 다른 선수와 달리 석연치 않게 퇴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시 월드시리즈에서 양팀 최다인 12안타를 기록했고요. 이 시리즈에서 나온 유일한 홈런의 주인공이었을 정도로 승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였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잭슨은 자필 서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수준의 문맹이었다고 하는데요. 리그 전체에 찌든 허물을 감추려다가 역대 통산 타율 3위의 대타자 잭슨이 무리하게 제명됐다는 여론이 형성됐고요. 테드 윌리엄스를 비롯해 야구계 유력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구명운동을 벌였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꿈의 구장에서 조 잭슨은 옥수수밭을 떠도는 유령으로 등장해서 자신이 못다한 생전의 꿈을 레이의 도움으로 이루고요. 레이도 조 잭슨과의 만남으로 자신이 평생 짊어졌던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하게 되죠. 음악 듣고 옵니다. Old Ball Players, 오래된 야구 선수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야구라는 매개체를 통해 부자의 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준 영화 꿈의 구장은 1,500만 달러로 제작돼서 미국에서만 약 6,400만 달러 흥행 수익을 올렸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약 8,400만 달러 흥행하면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Field of Dreams, 꿈의 구장 함께 들어보시죠. 영화 꿈의 구장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꿈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바치는 깊고 조용한 감동,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 야구팬을 위한 동화. 이 영화를 보면 그들이 올 것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천국이란 꿈이 이루어지는 곳. 정말 여운이 남는 영화다. 야구를 소재로 한 영화 중 단연 최고의 감동을 전해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꿈의 구장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단지 감상적으로 빠져들기에는 특이하고 재치있는 영화 꿈의 구장은 오래된 할리우드를 마법처럼 변화시킨 고전 작품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다 라고 호평했고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유쾌한 만족감을 주는 영화의 주제는 꿈, 가족, 야구다. 영화를 보는 내내 레이 아버지의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The Library, 도서관,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꿈의 고장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레이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보지 못했고 성장해 오면서 아버지를 미워했지만 꿈의 고장에서 그리워하던 아버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버지 존 킨셀라는 마이너리그 선수였던 젊은 시절의 모습을 가진 영혼으로 레이의 야구장에 나타나는데요. 자신들의 가족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죠. 레이가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같이 노을이 지고 있는 야구장을 걸으며 대화를 주고받는데요. 아버지, 정말 아름답군요. 이건 꿈이 실현된 것 같아요.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여기가 천국인가요? 레이, 여긴 아이오와입니다. 아버지, 아이오와요? 천국인 줄 알았는데요. 레이, 천국이 있나요? 아버지, 물론이죠. 꿈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레이, 여기가 천국인가 봅니다. 승부 조작으로 선수 자격이 박탈되고 레이의 옥수수밭의 꿈의 구장으로 복귀한 전설 속의 인물 조 잭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야구를 사랑해. 생활비를 벌려는 게 아니죠. 경기, 소리, 냄새들 때문입니다. 야구에서 추방당한 건 신체를 절단당한 것 같았어요.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The Place Where Dreams Come True, 꿈이 실현되는 곳 함께 듣고 옵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야구장을 지으면 그들이 올 것이다 라는 신의 계시로 전설적인 선수들의 꿈을 이루어준 감동적인 영화, 바로 꿈의 구장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꿈의 구장 중에서 엔드 크레딧, 이 영화를 맺는 곡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의 일과 삶을 만나보는 우먼톡 시간입니다. 여행시에서 만나본 이달의 주인공은 바로 미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두 개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셰프, 여성 요리사 레이첼 양 씨입니다. 레이첼 양 씨가 이달 13일 열리는 제임스 비어드 시상식에서 미국 최고의 요리사, 아웃스탠딩 셰프 최종 후보 20인 명단의 이름을 올려 화제가 됐습니다. 제임스 비어드 상은 미 북동부 뉴욕에 기반을 둔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제임스 비어드 재단이 1990년 설립한 것으로 미국의 식당, 요리사, 음식 언론인과 책, 소셜미디어 음식 채널 등 미국 요식업계의 그야말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한인 여성 요리사인 레이첼 양 씨가 2022년 최고의 요리사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죠. 자, 그럼 13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제임스 비어드 시상식을 앞두고 기대감에 차있는 레이첼 양 씨를 함께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제임스 비어드상 최고의 요리사 최종 후보에 오르신 것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제임스 비어드상이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던데요. 그러면은 최종 후보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큰일이겠어요.
예, 그럼요. 지금 여기 제임스 비어드라고 거기 상에서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그동안도 후보를 여러 가지 많이 올르다가 이번에는 이제 처음으로 전체 미국을 대표하는 요리사 카테고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무엇보다도 좀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심정이 어떠셨어요?
예, 좀 약간 믿기지가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지금 요리를 한 지도 오래됐지만은 이렇게 요리를 이렇게 시애틀에서 한국은 주점을 지금 두 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거에서 뽑는 요리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큰 도시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많이 후보들이 올라가는데 특히 시애틀에서 저희 레스토랑을 그렇게 인정해 준 것도 너무 감사하고 특히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레스토랑들이 다 많이 힘들어가지고 살아남은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다가 이렇게까지 더 크게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요리하는 것들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죠.
그런데 요리사 경력이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지금 요리한 지는 지금 한 20년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을 여기 시애틀에서 열어가지고 운영하기 시작한 지는 한 15년 좀 됐고요. 저는 미국에 15살 때인가 와가지고 그냥 유학 온 것 같이 고등학교 다니고 했는데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학교를 이제 정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2년짜리는 아니고 대학교 졸업했으니까 그냥 빨리 요리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8개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뉴욕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대학교는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브라운 유니버시티 나왔고요. 요리학교는 ICE라고 해가지고 Institute of Culinary Education이라고 뉴욕시리에 월스트리트 쪽에 있는데 갔습니다.
어떻게 요리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리를 평소에 좋아하신 거겠죠?
예, 요리를 평소에 좋아했지만은 특히 이렇게 미국의 뉴욕까지 와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사가 된다는 건 꿈도 못 꿨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제가 학생들 때 이렇게 유학을 오면은 많이 겪으시겠지만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5년 넘게 있었지만은 약간 뭐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 막 힘들고 미국에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정말 요리는 그냥 정말 처음에는 정말 그냥 취미로 그냥 배워볼까 대학을 졸업하고 아 나 뭘 할지 모르겠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연치 않게 시작하게 된 건데 요리를 배우고 나서부터 요리 학교에서 솔직히 쉽게 그냥 다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요리도 정말 막 공부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생각지도 않게 정말 막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근데 막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정말 그때부터 정말 요리에 흠뻑 빠지게 됐어요. 왜냐면은 레스토랑이라는 게 정말 그 작은 공간에서 정말 여러 명이 정말 한 가지 그 뭐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요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데서 같이 일을 사람들하고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말 여기 막 내가 소속감도 많이 들고 정말 같이 이렇게 뭘 일어났다는 성과도 많이 들고 요리라는 게 정말 뭐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어떻게 보면 제3의 언어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맛있는 요리는 정말 뭐 말 통하든 안 통하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런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이게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미 북동부 로드아일랜드주 브라운 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했던 레이첼 양 씨는 대학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다 요리를 배웠고 이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레이첼 양 씨는 뉴욕 식당에서 첫 직업을 갖게 된 후로 8년간 일을 하고 결혼해 15년 전 시애틀로 이주했는데요. 남편과 함께 4개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쳐 현재 2개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고 음식 개발에 몰두하면서 손님들의 발이 끊이지 않아 40여 명의 직원을 돌보면서 흑자를 낼 수 있었다고 하네요.
팬데믹 지나시면서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레스토랑이 정말 솔직히 생명은 사람이거든요. 레스토랑이 정말 항상 사람이 많고 북적거리는 분위기가 레스토랑이 정말 가장 막 정말 뛰는 심장 같은 건데 사람이 없는데 요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죠.
지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정말 특히 저희 이제 스태프들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 구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또 음식과 뭐 그런 것 재료비들이 정말 많이 올라가지고 이것저것 그런 거다 신경 쓰면서 사는 것들은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재료비도 비싸고 음식 값도 올랐겠어요. 어떻게 가격을 조정을 좀 하셨나요?
예, 조금씩 조정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도 저희는 그것을 할수 있는 만큼은 정말 아직까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즐기다가 가는 그런 레스토랑이 되고 싶기 때문에 아무 그래도 꽤 좋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사람들한테 음식값을 하고 또 생각합니다.
자, 레이첼 양 씨, 이전만큼은 아니지만 손님으로 북적대며 내 가족과 같은 직원들이 매일 분주하게 일하는 공간을 소개하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고 식당 안을 보여줍니다.
So this is the restaurant Rebel in Seattle. Beautiful night service here. This is the kitchen.
자, 여기는 시애틀에 있는 식당 레블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여기는 주방입니다. 모두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데 아직 해야 할게 있네요. 포장 음식 준비를 위한 작업도 하고 있고요. 자, 여기는 멋진 바 공간이고요. 테라스도 보이시죠?
Bar area.
갈색 나뭇결이 보이는 소박하고 깔끔한 실내와 야외 식사 공간. 식당의 절반을 공개 주방으로 꾸며 음식 조리 과정을 볼수 있게 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자, 이제 우리 레이첼 씨 요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식당의 대표 메뉴가 뭔가요? 어떤 요리를 하셨길래 최고 요리사 후보에 오르신 건지 궁금하네요.
예, 여기 식당 저희가 둘다가 지금 약간 한국 퓨전 레스토랑인데 저희 레스토랑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좀 친숙하면서도 틀린 음식, 그런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사람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음식 맛이나 그런 느낌이나 그런 분위기나 그런 거는 나 이거 좋은데 뭔가 항상 뭔가 틀리고 변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친숙하지만 다른 그런 음식을 하는 게 저희 레스토랑이에요.
대표 메뉴가 어떤 건가요?
대표 메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미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뭐 한국식으로 떡볶이 같은 거를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기본 소스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스페니쉬 소시지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중국식으로 킨 이렇게 머스터드 그린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이건 맵고 정말 떡 들어가고 한국적인데 맛이 너무 멋있으면 이거 굉장히 틀리다라는 것도 해서 되게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정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합성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된장이면 그냥 된장이지만은 그 된장을 초콜릿에 집어넣었다 하면은 맛이 아주 복합적으로 그냥 뭐 서티 초콜릿 그런 맛이 아닌 또 다른 맛이 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단순한 한국의 뭐 간장, 뭐 고추장, 된장 그런 것도 그런 거랑 다른 이렇게 스파이스나 향신료랑 뭐 그런 다른 식으로 이렇게 접목시켜가지고 요리를 하면은 정말 새로운 맛이 나기 때문에 즐거움, 재밌음 막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와,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또 다양한 재료를 곁들여서 새로운 요리로 개발하고 계신데요. 미국하고 한국 음식을 좀 비교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음식의 특징이라는 거는 저는 정말 음식이 정말 이렇게 막 굉장히 더 복합적인 음식이에요. 왜냐면은 뭐 정말 숙성된 그런 재료들과 맛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화를 시키기 때문에 그런 맛은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맛을 한번 그런 식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은 진품은 소금으로만 가미된 뭐 그런 식으로 음식이 나오는 거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손님도 거의 90% 이상이 미국 외국분이고 다들 하는 말씀을 보면은 음식을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정말 맛이 정말 그렇게 볼드하다, 맛이 정말 크다, 이것저것 너무 정말 컴플렉스하다 그런 말들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런 말은 그냥 보통 미국 음식에서 듣기 힘든 말이거든요. 그냥 음식 자체가 재료하는 그걸 쓰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 맛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네. 요리사가 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신 건 언제일까요?
저는 주말이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이게 레스토랑 오는 게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요리하는 게 정말 또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거를 아니면 오늘은 똑같은 거지만 이거는 좀 틀리네.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치만은 이제 그만큼 실은 힘든 것도 많죠. 저는 정말 음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고 즐기고 이해하고 필요하고 하는 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거 일을 하는 게 제가 제 인생과 제 일이 정말 맞물려서 하나가 돼서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끝으로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하는 후배들한테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예, 요리사가 꿈인 분들한테는요. 정말 요리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인 것 같아요. 레스토랑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케이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요리 그냥 블로그를 한다거나 하는 거 해도 요리는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또 하면은 그 요리가 진정으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감동이나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요리 한 접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며 땀과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요리사 레이첼 양 씨. 한국에서 살았던 15년의 삶에서 배웠던 근면 성실함이 여성으로서 고비를 넘길 때마다 정신력의 근간이 됐다고 말하는데요. 레이첼 양 씨는 무슨 일이든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이 성공의 비결이며 미국 최고 요리사 대열에 오를 수 있게 한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음식은 예술이란 말이 있죠. 미술학도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사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우먼톡 주인공으로 요식업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의 최고의 요리사 최종 후보자가 된 한인 여성 요리사 레이첼 양 씨와의 대담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제임스 가필드 하면 흔히 암살당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업적을 남겼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1881년 7월 2일 워싱턴 DC의 한 기차역.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모교 윌리엄스 대학에 연설하러 가기 위해서 대합실에 들어섰다. 이때 한 남자가 가필드 대통령지로 다가서더니 곧 총성이 울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팔을 휘젓던 가필드 대통령. 또 한 발 총성이 울리자 바닥에 쓰러졌는데.
네, 어깨와 등에 총상을 입은 가필드 대통령은 두 달 넘게 누워있다가 결국 9월 1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 이어서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암살당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링컨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가필드 대통령은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인물이었습니다.
나 제임스 가필드는 1831년에 오하이오주 오렌지란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내가 두 살도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안 환경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저희 형제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나무를 자르고 농산물을 수확하는 등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요. 좀 더 자라서는 운하에서 배를 끄는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도 했습니다.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청소부를 일하면서 대학을 마쳤습니다. 미 동북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윌리엄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을 나온 뒤엔 고향인 오하이오주의 한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가르쳤습니다. 난 양손잡이여서 두 손을 모두 자유롭게 쓸 수 있었는데요. 한 손으로는 라틴어를 쓰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리스어를 쓰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네, 제임스 가필드는 어려서부터 노예제도가 큰 죄악이란 생각을 갖고 자라났습니다. 과격한 노예제도 폐지론자였던 존 브라운을 존경했는데요. 존 브라운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퍼스페리의 연방군 무기창고를 공격했다가 교수형에 처해진 인물입니다. 노예제도에 반대했던 가필드는 공화당에 들어가서 오하이오 주의회 상원의원으로 활동했고요. 남북전쟁이 시작되자 자원에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장군이었죠. 중령에서 소장으로 진급했고요. 샤일로 전투를 비롯해서 몇몇 중요한 전투에서 싸웠습니다. 전쟁 중이었던 1862년에 연방 하원의원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31살로 연방 하원의원들 가운데 가장 젊은 의원이었습니다. 가필드는 급진파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급진파는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요.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도와주려 했고요. 남부연합과 어떤 타협이나 정전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뉴 플로리다 대학 역사학과 교수를 지낸 저스타스 다너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가필드는 오하이오주에서 18년 동안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화당 지도부의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떠올랐는데요. 가필드가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필드는 무척 똑똑했고요.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서재 책을 3,000권이나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괴테에서부터 셰익스피어, 테네슨까지 아주 다양한 책을 읽었죠. 열심히 일했고요. 연설도 아주 잘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도사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쟁에 능숙했고요.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두 개의 세력이 대결하고 있었는데요. 한쪽은 혼혈, 잡종이란 뜻의 해프브리드란 별명이 붙은 파벌로 메인주 상원의원인 제임스 블레인이 이끌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에게 충성한다고 해서 충실한 일꾼이란 뜻의 스톨월트 파라고 했는데요. 뉴욕주 상원의원인 로스코 콩클링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스톨월트파는 1880년 대통령 선거에 율리시스 그랜트 전 대통령을 다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길 바라고 있었지만 해프브리드파는 여기에 반대했는데요. 결국 그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30차례가 넘게 투표가 진행된 끝에 제임스 가필드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1880년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일반 투표면에서 가장 표차가 적은 선거였다. 당시 선거에서 공화당의 제임스 가필드 후보와 민주당의 윈필드 스콧 행콕 후보의 표차는 겨우 만 표에 불과했는데 하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가필드 후보의 압승이었다. 두 후보는 각각 19개 주에서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가필드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가필드가 미국의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네, 대통령 자리에 오른 제임스 가필드는 미국 서부의 우편 배달 제도를 둘러싼 비리를 조사하는 등 부정부패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공화당의 거물 의원 로스코 콩클링의 경쟁 상대를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가필드가 윌리엄 로버트슨이라는 사람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했는데요. 뉴욕항 세관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미국 무역량의 대부분이 뉴욕항 세관을 거쳐갔으니까요. 미국 관세 75%가 바로 뉴욕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뇌물이 오갔고 뉴욕항 세관장은 정치인에게 무척 매력적인 자리가 됐습니다. 세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당시 뉴욕주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인이 스톨월트파를 이끌고 있던 로스코 콩클링이었는데 가필드가 반대파인 해프브리드파의 윌리엄 로버트슨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러자 콩클링이 항의 표시로 상원의원직을 사임했죠. 자신이 다시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거라고 믿었던 건데요. 당시 주의회에서 상원의원을 선출했는데 뉴욕주의회가 콩클링을 상원의원으로 선출하길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이 미 행정부의 수반인지 아니면 단순히 의회 서기에 불과한 건지
이번 문제가 답해줄 겁니다. 미국의 주요 항구들이 행정부 아래 놓이는 건지 아니면 당내 파벌을 이끄는 상원의원의 손 안에 넣는 건지 말입니다.
네, 가필드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면서 뉴욕항 세관장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스코 컨클링이 상원의원 자리에서 물러나고 상원이 윌리엄 로버트슨을 뉴욕항 세관장으로 인준하면서 가필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이 사건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는 평가했습니다.
상원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 대통령 권위가 많이 약해져 있었는데요. 특히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율리시즈 그랜트 대통령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게 된 거죠. 이 싸움에서 이기면서 가필드는 지도자다운 위상을 내보이게 됐고요. 대통령이 정부를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줬습니다.
뉴욕항의 세관장 문제가 일단락되고 대통령의 권위가 강화되면서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가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한 건데요.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찰스 기토는 불만에 가득 찬 역관배, 그러니까 관직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는 허황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브리테니카 백과사전과 같은 자료 역시 기토를 불만에 가득 찬 역관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눠주곤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그걸 역관제라고 불렀습니다. 기토는 프랑스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로 임명되길 바랬는데 그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였죠. 기토는 한마디로 말해서 미치광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었고요. 노동자를 위한 간이시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또 부인을 몇 시간씩 옷장에 가두는 행동을 하는 등 아주 정신당한 사람이었죠.
찰스 기토는 가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관직을 얻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결국 관직을 얻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품고 가필드 대통령을 암살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사람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 사람들은 궁금해하곤 합니다. 만약 그 대통령이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을 했을까? 또 미국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의문을 갖는데요. 여기서 역사학자 저스터스 다너키 교수의 얘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가필드는 대통령직에 대해서 정책 수립가라기보다는 경영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 문제에 있어서 가필드는 교육 말고는 별다른 정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이 흑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경제면에서는 근본이제와 자유방임주의를 믿었죠. 실제로 가필드 대통령이 사망한 뒤인 1882년에 미국이 불황에 빠지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살아있었더라면 과연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이 점은 의문으로 남아있습니다. 가필드 대통령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정책을 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임스 가필드는 대통령의 권한을 되찾아준 대통령으로 기억할 수 있다고 다너키 교수는 말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의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된 상태였는데 가필드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의 권한과 영향력을 강화했다는 겁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20대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21대 대통령인 체스터 아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